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앞으로 신자들에게 일어날 사건 가운데 가장 스릴 넘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휴거 때까지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진 지체교회는 그때 결혼식에 있어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그때 진정한 의미의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혼인잔치는 천상에서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철저히 천상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믿는 자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없다.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신자가 아닌 부부는 뭐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찌 보면 너무도 병들어 있다고 봐요. 특별히 성문화에서 병들어 있다고 보죠. 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매기 목사님이 미국의 여러 이야기들을 또 벌써 적어도 몇십 년 전 이야기 아니겠어요? 미국이 젊은 세대가 성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으시냐면 당신이 팜스프링스에서 한 젊은 커플을 보고 매우 민망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서로가 껴안고 애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알기나 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제게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뭘까? 정말 육체적인 것일까?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나름대로의 황홀함을 기억하시는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 그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는 순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까? 또한 아내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남편에 대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못생긴 노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포옹했을 때 그 로맨틱한 스릴을 지금도 느끼고 계시나요?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실 날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애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여러분, 오늘날처럼 새로운 도덕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순결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중고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주지는 마시기 바라는 거죠. 항상 새로운 물건으로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가 될 것이니까요. 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는데,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나타내는 대단히 훌륭한 묘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구약 시대에 성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교회 시대는 성도만이 포함됩니다.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에 대해 신랑의 친구로만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당신을 바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6절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으로 진정 알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또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교회가 입을 결혼식의 드레스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몸으로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결혼식 가운데 대해서 그것을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는 한 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오랫동안 걸쳐 신부의 결혼식 가운데 아름다운 그 의로운 행실을 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혼식 가운데 빛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웨딩드레스는 이렇게 한 곳으로 치워버리고 뭐 웨딩드레스 샵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장로들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면서 그들의 면류관을 어린 양 발 앞에 내려놓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 7절인데 우리는 장차 천상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란 사실이 증거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러한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비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제 말씀을 주의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하늘나라에서 행해지지만 혼인잔치는 지상에서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지상 혼인잔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하나, 곧 교회입니다.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위해 오시는 바 열처녀가 그것에 참석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에 대한 묘사가 시편 45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본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 왕으로 오실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본 시편에는 왕비가 언급되어져 있단 말씀이죠. 왕의 그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섰도다. 이게 시편 45편 9절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초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5편 12절을 보면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는 지상에서 배설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손님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혼인잔치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주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계속될 신혼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고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신혼생활이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여기에다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을 찍습니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 그것을 기록하는 그 역할을 마친 요한은 천사로 나타난 사자들에게 경배하고 싶은 아마도 강한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단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배를 받기 원했던 사단과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천사도 경배 대상, 예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이것과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단들 중에는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란 대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대되고 참으로 소망되는 주님으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대환란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도 함께와 지상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매기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기대하셔도 조금 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19장 11절 12절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을 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얼마나 현장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11절 12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척이나 현장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역사이고 참 읽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대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4장부터 18장까지는 공포의 기간인 대환란기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18장까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래와 관련해 매우 아주 순박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장되고 있다고요. 그냥 미래를 까마득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장차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하게 산 자들은 한쪽에, 그리고 약하게 산 자들은 반대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를 구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순진한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인 대환란기 종말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아주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시자고요. 그분의 재림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